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르밧 과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기한 일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하면서 성경 말씀을 듣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또 신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행한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기적에 대해서 식상해지고 무감각해져 버리는 경향이 많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신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는 것쯤이야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성경이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의도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수많은 기적을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나 예수님 그리고 사도나 선제들의 능력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고 성경을 좀 더 멋있고 극적인 내용으로 채우기 위해서 기적이 동원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기적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어떤 초능력을 보였다고 해도 그것을 대단하다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반드시 뭘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초능력으로 사람이 어떤 초능력을 보여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한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보고 기적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오직 신의 영역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단지 신기한 현상이나 사건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계시적 사건으로 바라본다면 성경에 왜 기적이 등장하는지 그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기적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접할 수 있게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들의 잘못됨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감각적이고 느껴지는 것에서 믿음을 확인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볼 수 없는 신기한 현상이나 그런 사건들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키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미 계시를 접하고 있는 신자가 즉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게 된 신자가 신기한 사건이나 현상에 매료된 채 호들갑을 떨면서 기적을 추구한다면 결국 기독교의 중심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적의 사건에 매혹되어 가지고는 그것과 연결하여 어떤 눈에 보이고 감각적이고 느껴지는 우리가 추구하는 기적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이요. 눈에 보이고 감각적이고 느껴지는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매혹되어 가지고 그것과 연결해서 믿음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이 인간의 이성으로 기적에 접근하면서 기적을 단순히 신화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는 그런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건으로 바꿔버리는 모든 것 자체가 사실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라는 건 대부분 뭐냐면은 눈에 보이고 감각적이고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기적이다라고 여기면서 그거에 매혹되다 보니까 성경에서 실질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기적을 기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은 반드시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추구하는 기적은 대부분 내 이익과 이해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기적을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 같지도 않은 거예요. 왜?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기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기적인데, 하나님이 하시기엔 기적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고 감각적이고 느낄 수 있는 것을 기적이라 여기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여주고 싶은 그 내용을 너무나 무감각하게 느껴버리고 그냥 흘려버린다는 것이죠. 이들 모두는 기적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건 자체를 해석하는 데 치중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나하고의 이해관계 가운데서 내게 유익이 된 것을 어떤 하나님의 하신 일,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이 간증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소위 기적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종교 사업을 도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있는 곳에 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더 계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단지 눈에 보이는 신기한 현상과 어떤 감각적인 체험에 이끌려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즉 십자가 중심, 은혜 중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접 우리 눈으로 병이 낫는 것을 보고 또 어떤 눈에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주 쉽게 달리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병이 나은 것으로 보면 되고 정신 나간 사람이 미친 사람이 나은 것으로 보면 될 뿐이지 그것을 믿음으로 연관지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흔히 옛날에 여러분이 알았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걸 보고 그 사람은 믿음이 있고 그렇게 안 되면 믿음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기도하고 안수하여 병이 나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이 멀쩡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 기사와 표적을 체험하고 맛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 그런 것들이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적이라 생각하는데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구원받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기적은 반드시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인간의 부패한 심성에도 불구하고 전혀 왜곡됨이 없이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과 은혜로 전달되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기적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인간은요, 우리가 주일 일부 때도 나눴지만 자신들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걸 몰라요. 부패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전혀 상관이 없는 떨어진 관계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도 인간은 몰라요. 그 전적 부패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필요로 하느냐? 필요함을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자기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과 떨어진 포도나무처럼 떨어진 그런 죄인이라는 개념도 없는데 어떻게 자신이 구원받을 필요성을 느끼겠어요? 전혀 모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모든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않는 건 뭐죠? 이 세상 신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타락하고 그런 더럽고 그런 부패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을 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기적입니다. 근데 그걸 기적이라고 우리는 바라보지 않아요. 왜 우리가 추구하는 기적은 감각적이고 체험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니까요. 진짜 기적은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인간이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기적이에요. 그래서 기적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이 일을 다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혹 신기한 현상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늘의 생명을 맛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등장할 뿐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런 시각에서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을 대하는 사람들마다 엉뚱한 상상을 하면서 말씀의 중심에서 벗어난 채 단지 사건과 현상에 치우치고 자신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그런 사건과 현상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오류에 빠진다. 우리가 지난주 내용에 이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엘리야의 사역의 아주 유명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보았죠. 엘리야에게 매일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가져주었다는 것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을 연상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도 그런 시각으로 사람들이 쉽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는 것을 그것을 어떤 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연결돼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을 연상한다는 것은 결국은 성경을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까마귀들이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시내 물을 마시며 지냈습니다. 근데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게 되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마시던 시냇가까지 말라버렸죠. 가서 보시죠. 17장 오늘 본문 앞에 있는 6절부터 보십시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냇가 마르니라. 이렇게 말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야에게 명령하죠. 17장 9절에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르밧으로 간 엘리야는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되고 그 과부에게 물과 떡을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 과부는 우리가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먹을 것이 풍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그가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도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조금 남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과부의 처지였습니다. 이 과부의 말을 들은 엘리야가 하는 말이 13절부터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부가 이 엘리야의 이 말을 듣고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 여호와께서 엘리야가 하신 말씀 같이 가부가 갖고 있는 그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무리 떡을 만들어 먹어도 통의 가루가 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 내용이야말로 사실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저도 거기에 포함됩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과부의 순종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즉 과부의 집에 가루가 과부의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은 것은 마지막 남은 자신의 전부를 엘리야를 위해 만들라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복을 주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설교 안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했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과부처럼 순종하라. 이겁니다. 순종하라. 그러나 그러한 해석은 좀 죄송하지만 성경을 이용해서 어찌 보면 교인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망적 해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교인들도 어떤 하나님을 기대해요? 자신의 것에 마르지 않게 채워주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니까는 듣는 자가 전하는 자와 동일하게 딱 맞아가지고 그 말에 쉽게 우리가 아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말 성도들은 그렇게 해요. 있는 거 얻는 거 먹고 빚을 내서라도 헌금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과부의 믿음, 과부가 받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사는가에 민감한 관심을 보입니다. 때문에 복을 받는 것에 민감하게 되고 그 복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쉬운 설교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는 설교가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를 할 때 가장 아멘이 또 많이 나오죠. 왜? 자기들이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아멘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또 관심이 많이 있고요. 그런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간증을 좋아하죠. 간증은 우리 사람들이 볼 때 실패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증하지 않습니다. 간증은 대부분 누가 해요? 나름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바닥을 쳤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공시켜줬다. 이런 간증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뭘 듣길 원하죠? 저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지? 이겁니다. 그 방법을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오늘날 체험하고 있느냐는 것이고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과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나는 오늘도 체험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먹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역시 먹이시고 입히시며 과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그 은혜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을 하나님이 했다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신의 영역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성경 뭐라 합니까? 공중에 새를 보라, 들에 백합화를 보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신대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기적은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뭐죠? 아까처럼 신비하고 체험적이고 느낌 있는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기적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못 받아들인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어떤 병이 낫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어떤 큰 사고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도 나는 살아남고 이런 것들만 기적이라고 배워왔고 그런 것들만 기적이라고 이해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먹이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엘리야의 까마귀 사건을 보면은 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까마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 꼭 까마귀가 갖다 줘야지만 그거를 오 이러겠어요? 이거 참 신기하네. 그냥 아침 저녁 먹을 수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걸 왜 굳이 까마귀가 갖다 주면 기적이고 내가 그냥 아침 저녁에 먹을 수 있다는 거는 감사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 사고들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욕망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마음의 감각들이 너무나도 둔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부는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 때만 기다려야 하는 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부에게 떡은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엘리야의 말을 믿고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가루와 기름이 많게 하실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풍족해질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이 있을 뿐이고 내일도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이 남아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뭐와 다르냐면은 우리나라의 설화에 등장하는 게 하나 있어요. 퍼내도 퍼나도 줄어들지 않는 그걸 뭐라 그래요? 화수분이라는 거 아세요? 화수분이라고 있어요. 돈을 넣으면 돈을 끄집어내도 계속 돈이 채워지는 거예요. 가득. 쌀을 넣으면 쌀을 꼭 진짜 있어요. 이런 얘기가 그 인터넷에 나중에 찾아보세요. 화수분이라고 있어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과부의 그 가루와 기름은 뭐냐면 자, 한 움큼 남았잖아요. 기름 조금 남았어요. 그걸 내가 오늘 먹어도 그게 뭐예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일 먹어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이 통에 그 가루가 꽉 채워진다는 게 아니에요. 딱 그만큼만 남는 거예요. 그만큼만. 항상 먹어도 그만큼. 뭐와 똑같은지 아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인들이 만나 먹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만나를 먹었어요.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잔뜩 긁어갖고 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다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통에 그 가루가 꽉 채워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화수분이죠. 그럼 통에 있는 가루를 퍼다가 팔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화수분은 그런 거예요. 갖다 팔면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딱 자기가 먹을 양만 딱 남겨놓는 거예요. 그걸 딱 해먹었어요. 떡을. 그러면 떡을 해먹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는데 그만큼 또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한 끼를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이거 죽으면 내일 그걸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부가 그랬잖아요. 마지막 한 움큼 먹고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병에 그 통에 가루와 기름을 그만큼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하시겠어요? 항상 그만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수분하고는 틀리죠. 화수분하고. 사르밧과부의 가루와 기름은 퍼내도 풍성해서 없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 때마다 떡을 만들어 먹었으나 그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항상 그만큼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화수분은 쌀을 담아두고 계속 퍼냄으로써 순식간에 한 말, 순식간에 한 가마, 순식간에 몇 가마를 만들 수 있는 게 화수분이라면 사르밧과부의 기름과 가루는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이 마르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기름과 가루를 퍼내서 한 말, 한 가마를 만드는 기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먹을 만큼만 딱딱 주신다는 겁니다. 딱딱. 근데 사람들의 욕망이 이처럼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부에게 기름과 가루는 자신들의 전부였고 마지막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남은 것은 죽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을 바라보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엘리야에게 준다는 것은 그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풍족하게 해줄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다만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먹어도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은 항상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부는 다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가루와 기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거 팔아서 부자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는 앞서 말한 대로 한 움큼의 가루가 다음 날에는 열 움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움큼 그대로만 또 남아있는 겁니다. 아마 과부는 다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한 움큼의 가루와 조금인 그 기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놀라운 기적이 자신의 하루하루를 살게 했음을 체험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만약 우리 집 쌀독에 쌀이 한 움큼만 남았다면 그것으로 마지막 밥을 해먹는데도 다음날 한 움큼 그대로 남았다면, 그리고 그것을 밥을 해먹었는데도 그 다음날도 한 움큼 쌀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체험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왜요? 우리는 욕망이 그거 가지고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 참 통이 작으시네. 반드시 말할 겁니다. 아니 채워주려면 푹 채워주든가. 항상 요만큼만 채워주는데 만족하시겠어요 여러분? 예? 그게 출애굽 사건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만나를 긁어모으는 거예요. 뭘 못 믿는 거죠? 내일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긁어모으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 욕망이, 죄의 본성이 매일매일 기적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란 기적일들을 우리의 욕망이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어떤 거로만 기대해요?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로만 생각한다고요. 아닙니다. 오늘날의 기적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 숨쉬는 것도 물론 우리는 쌀독에 쌀이 한 움큼 남아서 먹고 또 생기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어쨌든 육신적으로도 밥을 먹고 살아가고요. 영적으로도 공급받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사르밧과부의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 그대로 사르밧과부와 같은 절박함이 없다는 겁니다. 과부에게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은 그의 전부였고 그것을 먹고 나면 죽는 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가루와 기름이 다 하지 않는 것은 그의 생명이 하루하루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과부에게 가루와 기름이 다 하지 않는 것은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살리는 것을 체험하게 해준 기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문제는 이런 사르밧과부 같은 심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건 뭐예요? 기적이에요. 싫어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왜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그분이에요. 그분이 살려주셔서 우린 삽니다. 그분이 살려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사르밧과부 같은 절망감이 없는 이유가 뭐죠? 뭐예요? 우리는요,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하고, 쌀독에도 뭡니까? 요새 누가 쌀을 봉다리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최소한 5kg 이상은 사지 않겠어요? 예? 5kg, 10kg, 20kg 한가마, 뭐 이렇게 가겠죠? 거기에 여러분 다 해당될 거 아닙니까? 누가 옛날처럼, 옛날엔 진짜 편지봉투 같은 거 해가지고, 얼마 주세요? 그걸, 제 기억엔 그래. 그거 들고 가서 그거 밥해 먹고, 그 다음날 들어갈 때도 그만큼 또 사가지고 들어가는 일들이 허다했단 말입니다. 먹고 살기 바쁠 때는. 요새는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르밧과부 같은 이런 애통하는 심정, 사르밧과 같은 이런 처지가 없기 때문에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 이미 배불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부유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 본문하면은 너는 내가 과부의 가루와 가부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그의 하루하루가 연명된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겠다는 것을 너는 지금 모르고 있도다. 이 얘기요. 너무나 부유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보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한 갈급함이라고는 정말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내일의 것이 넉넉하기 때문에 내일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죽는다는 절박함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물론이거나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인터넷이나 테이프나 이런 게 없었어요. 오직 어디를 가야만 되는지 아세요? 다 교회를 가야 됐어요. 말씀을 들으려면요. 방송이라는 것도 없었잖아요. 무조건 교회를 가야 됐어요. 말씀을 듣고 싶으면 교회를 가야 됐다고요. 지금은요, 틀면 뭐 무슨 방송, 뭐 인터넷, 뭐 온갖 풍요예요. 교회 안 다녀요. 출석 안 해요. 옛날에 여러분 교회 크리스찬들이 대한민국에 1200만이었어요. 1200만까지는 전 들었어요. 지금 800만이래요. 800만 중에 200만 명이 교회 출석 안 하는 크리스찬이라잖아요. 왜요? 아, 교회 출석 안 해도 인터넷이고 뭐 TV고 넘치잖아요. 너무 풍요로우니까는 자기가 정말 목마르고 자기가 정말 배고픈 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그 중에 많은 설교들이 인간들이 꿈꾸는 욕망에 합당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또. 당신 성공할 수 있다. 당신은 잘 살 수 있다. 당신의 사업도 잘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설교는 넘치다 보니까는 다 배불렀어요. 저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기독교 방송도 문 닫아야 되고요. 인터넷도 다 끊어야 돼요. 오직 교회를 와야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교회를 와요. 안 옵니다. 안 와요. 저는 지금 설교하는 목사니까 이야기하지. 제가 성도를 저 같아도 안 올 수 있을 거예요. 왜요? 엄마 안 가고도 얼마나 설교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 그렇게 듣는 설교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학원이 되니까요. 그건 학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학교와 학원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학원은 지식교육이고요. 학교는 인성교육이에요. 인터넷으로 방송하는 건 지식은 전달돼요. 그러나 교회 가운데 성도들끼리 같은 복음을 듣는 사람끼리 부딪히면서 깨지고 부딪히면서 뭐 내 자신을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내 안에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교회에서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는 넉넉하기 때문에 내일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르밧과 같은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풍요가 하나님의 진정한 기적을 맛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을 맛보며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뭡니까? 굶을 밖에 없고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요. 일용할 양식을 받아 사는 자들인데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땅에서 배운 교육처럼 눈에 보이고 감각적이고 체험적인 걸 기적이라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본문의 사르밧과부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과부의 위치까지 내려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수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다 빼앗아 가실 수 있음을 생각하시고 과부의 절박한 위치까지 내려가 보신다면 신자는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조금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보고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는 심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는 감사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욕심이 커져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비의 능력으로 살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또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부의 위치까지 우리의 마음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언가족 여러분, 사실 성도들의 삶은 매일매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적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에 주리고 목마르지 않으면, 또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펼쳐 보이시고 나타내 보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무감각한 자로 살아갈 존재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의 우리의 실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르밧 과부입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와 우리의 다른 점은 그는 그것을 느끼며 감사하며 살지만 우리는 무감각하게 느끼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신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죠. 우리가 내일 살 수 있다는 걸 인간의 힘으로 되느냐? 안 된다니까요. 이건 신의 영역이에요. 우리에게 내일이 주어지면 그건 신의 영역에 계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내가 어떤 능력으로 하루를 연장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니까요.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신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내가 체험하고 느낀다면 그렇게 하루 사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그것이 기적을 체험한 것이고 그런 자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에도 한 움큼의 가루와 작은 기름에도 고마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르밧 과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임을 알아 지극히 작은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주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맛보며 그리고 또 누리며 살아가며 감사하는 예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1장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르바 과부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내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을 끝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공급함으로 하루하루를 연장받으며 사는 자들입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이 채우셔서 공급하셔야지만 아버지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욕심이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참견하고 간섭하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매일매일 기적의 연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걸 보지 못하게 하고, 결국 우리가 느끼고 감각적이고 체험적인 것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날이 그날 같은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사랑함으로 인도하는가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과 부족함과 무지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민감한 관심을 보이기에 언제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마음을 품며 사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공급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라는 걸 느끼고 알고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달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참견과 간섭을 함께 해주옵소서. 오늘도 냉장고만 열릴 것이 풍성하고 아버지 진정 인터넷이나 TV만 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이 온통 쏟아지는 세상이 오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무저져 너무나 감각이 없음을 인하여 애통이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의에 주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 앞에 상한 심령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어 우리의 골수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모든 부분까지 들추어내어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과 죄악을 낱낱이 들추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내일이라는 하루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지 않으면 내일이라는 하루가 주어질 수 없음을, 내일이라는 하루가 우리의 신과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음을 더욱더 우리가 느끼고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설 수 있는 예원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공급되는 아버지 한움큼의 가루와 적은 기름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사르밧과부처럼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르밧과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존귀한 예원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